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가서로 모시겠는데요. 아가서 오늘 보니까 다섯 번째 시간이 되네요. 자, 1장 9절부터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부의 화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딱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비교법을 사용해서 계속되어져 말씀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1장 9절을 보실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란 뭐 신부가 신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하였구나.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 홍해 앞에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병거가 빠른 속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왔단 말씀이죠. 진퇴양난이었어요. 막 깃발을 휘날리며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랍게 달려올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의 군단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위기감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신랑은 자기가 농촌에 살고 있는 시골 소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녀에게는 왕궁에서 자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재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좀 미장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은 계속해서 자기가 소녀에게서 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 두 뺨은 아름답구나. 여기서 목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목이 매우 사랑스럽고 호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목동은 자기가 그녀에게 보석으로 장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에 어울리게끔요. 그는 소녀의 두 뺨은 보석으로 그리고 목은 금목걸이로 만들어 있는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동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 사랑의 상징이 되는 부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무엇보다도 자기 남편의 속 눈썹을 눈여겨보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체격을 주목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두 볼과 아마 눈을 보았겠지요. 심지어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남편의 자세도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동은 지금 장차 자기 아내가 될 소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소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신부는 교회를 그리고 신랑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술람미 소녀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께 갖고 갈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 작고 열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너희가 내게 충성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나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온통 불신앙적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기가 일쑤였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 있은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엄청나게 부도덕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내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 7장 34절인데요.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성실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반드시 행할 의도를 갖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에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버림받은 비참한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장차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의 신부가 성도들을 위해 행하실 것에 대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결케 하는 물인 말씀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또 정결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시고 의의를 더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한 자로 서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수납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신부의 화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 식탁에서의 만찬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볼게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기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왕이 원형 식탁에 앉았을 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왕이 나라의 밖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왕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란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매기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것이 가장 아마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왕이 둥근 원형의 식탁에 앉았을 때란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왕이 손님들과 함께 원형의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거나 기대어 잔치를 즐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음보다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랑은 자기가 초대한 손님을 모두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신랑의 잔치 초대에 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을 보기 위해 산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존 밀턴이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별의 인도를 받으며 박사들이 냄새가 뛰어난 향료를 갖고 서둘러 걸어오고 있도다. 그들이 오기 전에 겸손한 노래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게나 그리고 향품을 축복받은 자의 발 아래 놓고 먼저 그대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나.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쓸 때 원형 식탁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단 말씀이죠. 황색의 머리털을 가진 나름대로의 그 한 소년이 이 매기 목사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매기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은 지 꽤 오래된 그러한 기분을 갖고 그 식탁에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을 향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 식탁 초대에서 매기 목사님은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식탁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식탁의 잔치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품속의 모략 주머니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신부는 지금 매우 다정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두려워 달아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죠.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본절의 원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리리라. 여기에서 그것, 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략 다발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략 다발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은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까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모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져와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사실도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모략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밤낮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자다가 깨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다음 날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시나요? 저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그러한 것을 떨쳐버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필요한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묵상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느 약혼자가 이러한 글을 썼어요. 꿀처럼 달콤한 모략 주머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조용히 잠잘 때도 그것을 나의 가슴 사이에 꼭 끼어안는도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면 참 그 내용은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 오늘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녁에 자면서 그런 인사 안 하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단 말씀이죠. 아이삭 왓츠라는 분이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나무의 모략을 추출하는 것은 내게 있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초청하실 때 나의 마음에는 그분의 안식이 임하는 도다. 친애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놀랍고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략을 쌓아놓은 이 주머니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는 그렇게 그윽한 향기가 들어있도다. 친애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극히 사소한 지식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거나 여러분에게 삶의 기쁨과 환희와 교제와 행복을 가져다 주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도록 초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된 가슴, 여기서 표현된 모략, 이것은 모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략을, 즉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평안함과 행복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별화 송이인데요. 신부는 계속해서 신랑에 대한 자기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본절에 언급되는 고별화, 이것은 아마 그 식물학으로 보면 측백나무과의 쿠플레스 속에 속하는 식물을 말한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쿠플레스에 속하는 이 식물의 꽃, 그것은 헬레나 꽃이라고 또 이렇게 식물명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본책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식물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벨라는 팔레스타인과 터키 지방에 많이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아마 볼 수 있는 또 소개받게 되는 그러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키토에서 나는 고벨라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벨화는 대체적으로 아라비아의 헨나와 동일한 것으로 강조되는데, 짙은 색의 나무 껍질과 연녹색의 잎, 그리고 흰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눈에 코의 향기처럼 아름답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꽃은 탐스럽게 다발을 이루고요. 꽃에서 풍겨나는 그윽한 향기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자들은 탐스러운 다발의 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에 갖고 다니거나 또 이렇게 앞에 품고 다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방향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네요. 지금도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벨화가 신랑에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매기 목사님이 방문한 곳 중에 하나인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그쪽에 가봤을 때 이 엔게디 광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아주 그 땅으로 보면 그렇게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 엔게디 안에 또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또 좋은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언젠가 이 이스라엘 쪽을 여행하시면 이 엔게디 사막을 한번 가보시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아주 훌륭한 오아시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엔게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은신했던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실 겁니다. 엔게디는 도피 장소로도 참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엔게디에 갔을 때 그곳에 높은 광야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곳 엔게디에는 여러 종류의 훌륭한 향신료가 생산되고 있었는데, 외진 광야 한가운데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로 비유한 것은 그렇게 아주 적막한 이런 사막, 정말 삭막한 이런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있고 그 가운데서 고별화, 이 꽃송이가 아주 이렇게 풍성한 이런 것을 신랑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참 신랑을 그윽한 향기를 뿜내는 품위가 있는 고별화 나무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절은 우리의 신랑이신,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아름답고 향기가 뛰어난 향료로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자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데요. 어떤 때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 소제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품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소제의 재료는 하등품이나 또는 덩어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곱게 빻은 밀가루가 사용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덩어리와 같은 자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떠한 점에서든지 각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징이 있다고요.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분쇄하셔서 당신의 좋은 도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별화 송이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고별화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향료로서, 영적인 향품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